프랑스에서는 몽테뉴 같은 사람을 모랄리스트, 인간 연구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수상록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인간 연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명함 하나 새로 파주고 싶어요. 인간 연구가 미셸 드 몽테뉴.
그렇죠? 네. 휴머니스트이기도 하고.
네.
어쩌면 이렇게 세세하게 정밀하게 인간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쳤는지 신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의아해했는데 읽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맞아 맞아 하고 동조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됐습니다. 이분도 참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생각도 많고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몽테뉴는 오히려 즐겼을 것 같아요. 원래 머리가 좋고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구하고 사고하는 걸 즐겨요.
아, 그 말은 곧 경험해봐서 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이, 제가 무슨 천재라고 아이고, 제 입으로 말할까요?
아이고, 그거 자꾸 찌르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은 뭐죠, 선배님?
첫 곡은 에디트 피아프의 Non, je ne regrette rien.
이렇게 멋있는 발음으로 듣고 싶었어요.
아니, 너무 굴려요. 사실 이 에디트 피아프는 실제보다.
아, 그런 거예요?
Je ne regrette rien. 혀가 닳겠어.
저는 코 푸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비염이 있나 했는데 이 몽테뉴 책 읽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선배님도 요즘 연구 대상으로 삼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연구 대상. 인간이죠, 인간.
그래, 인간은 파도 파도 계속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나.
아, 나도 나를 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네. 스파게티입니다.
스파게티!
스파게티. 아. 예, 일주일에 꼭 하나씩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네. 저기 다 같이 이집으로 회식까지요? 이집으로 회식
오십시오. 네, 언제든 네, 환영합니다.
가겠습니다.
몽골레 스파게티를 준비하겠습니다.
어, 몽골레! 어, 그거. 난이도 좀 있는
봉골레 먹을래?
봉골레 괜찮아. 봉골레 먹을래. 어.
진영 씨가 연구하는 건 뭐예요?
저도 사람을 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 내가 늙더라고. 사람의 심리 아, 따지다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건강한 요리, 건강식 이런 거 요새 연구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한번 연구 대상을 찾아보세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하나의
것 같아요.
취미에 몰두한다는 거.
그럼요, 그럼요.
네,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거.
우리
몽테뉴의 수상록을 보면 정말 인간의 감정과 욕망과 역사와 관습에 대해서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책을 남겼죠. 자, 고전일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대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구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일기 페이지 있습니다. EBS 고전일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 하고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일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8월 14일 저녁 7시에
네.
송도, 인천 송도 신도시에 있는 트라이블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고전 특강이 있습니다.
와.
마음을 울리는 특강과 함께 가요계의 원조 요정, 혜은이 씨 그리고 바닐라 어쿠스틱의 라이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름날의 추억이 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네, 그리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트라이벌 찾아오시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몽테뉴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준 책이 있습니다. 아미오가 번역한 이 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플루타르크의 영웅전, 2번 이순신의 난중일기.
네. 과연 난중일기 읽을 수 있었을까 모르겠네요.
난중일기 난중에 읽을까?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리문자 샵 1045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몽테뉴 수상록 오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42장 우리들 사이에 있는 불평등에 대하여입니다.
인간들의 평가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들 말고는 어느 사물이건 그 자체의 소질만으로밖에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말 한 필을 두고 그 힘차고 숙달된 것을 칭찬하는 것이며 그 안장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사냥개는 그의 속력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지 목띠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며 보라매는 그 날개를 보고 칭찬하지 그것과 방울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한 인간을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것을 보아서 평가하지 않는가? 그는 따르는 사람이 많고 훌륭한 궁전을 가졌고 신용이 있고 연수입이 많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주위에 있다.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자루 속에 넣은 고양이를 자루만 보고 사지 않는다. 말을 흥정할 때는 그 장비를 벗기고 맨몸을 드러내서 보며 또는 옛날에 왕공들에게 팔려고 내놓은 때 하듯 말을 덮어씌워 놓은 때에는 좀 필요성이 적은 부분을 덮으며 털이 곱다든가 엉덩이가 크다든가에 현혹되지 않고 주로 가장 유용한 부분인 다리와 눈과 발을 유의해 본다.
왕들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다. 말을 구입할 때에는 옷을 입혀서 심사한다. 그것은 흔히 일어나듯 말이 화사한 얼굴과 유약한 다리를 가졌을 때 그 미려한 엉덩이, 섬세하고 기묘한 머리 모양, 오만한 목에 현혹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호라티우스.
어째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대는 싸잡아 묶어놓고 평가하는가? 그는 자기 것이 아닌 부분밖에는 내보이지 않으며 그를 진실로 평가하며 판단할 자료가 되는 부분은 감춰두고 있다. 칼의 가치를 보아야 할 일이지 칼집은 볼 것이 못 된다. 그것을 벗기고 보면 아마도 한 푼이라도 주기가 아까워질 것이다. 그 자체로 평가해야지 그 장식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옛사람이 아주 재미나게 말하는 식이다.
당신은 그의 키가 어째서 커 보이는지 아시오? 당신은 그 신발의 높이를 계산해 넣으시오.
받침돌은 조각이 아니다. 말놀이용 대막대는 제쳐놓고 재어보라. 부귀와 명예는 제쳐놓고 셔츠바람으로 나오게 하라. 그가 경쾌하고 건강하여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졌는가? 그의 마음은 어떠한가? 마음이 건전하며 그 모든 부분이 유능하고 잘하게 보이는가? 그 마음이 자기 것으로 풍부한가? 또는 남의 것으로 풍부한가? 요행으로 얻은 것은 없는가? 뽑아든 칼을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있는가? 입으로건 목으로건 어디로 생명이 달아나도 꼼짝도 않는지 마음이 침착하고 공평하고 만족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며 이런 것으로 우리들 사이에 있는 극도로 많은 차이를 판단해야 한다.
열병과 두통, 통풍 등은 황제에게는 면제되는 것인가? 노령이 그의 어깨를 누를 때 그 호위대의 궁수는 그의 짐을 내려줄 것인가? 죽음의 공포가 그를 실신시킬 때 그의 방에서 시중드는 귀인들의 구원으로 그는 안심할 것인가? 그가 질투를 느끼고 변덕이 생겼을 때 우리가 큰 절을 하면 그 질투가 없어질 것인가? 황금과 진주로 장식되어 부풀어 오른 관뚜껑은 심한 복통을 진정시킬 아무런 효험도 없다.
열병의 열이 수놓은 자줏빛 비단 이부자리에 누웠다고 평민의 방석에 누운 것보다 더 속히 내리지 않는다. 루크레티우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첨꾼들은 그가 주피터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려고 했다. 어느 날 그는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이게 어쩐 일인가? 이거 시뻘거니 순수한 인간의 피가 아닌가? 이것은 호메로스가 신들의 상처에서 흐르게 하는 피의 형태가 아닐세.
시인 헤르모도로스는 안티고노스를 위해 시를 짓고 그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는 반대로 말했다.
내 침실에 변기를 비우는 자는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안다.
요컨대 모두 단순한 사람이다. 만일 그 자신이 천한 집에서 태어났었다면 우주의 제국도 그에게 달리 옷을 입혀보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날 신하들이 줄리아누스 황제를 칭송했다.
황제 폐하는 일처리를 공정하게 하십니다.
나는 언짢은 행동을 감히 비난하고 책망할 수 있는 자들에게서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것을 기꺼이 자랑삼겠다.
피로스 왕이 이탈리아로 원정하러 가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의 현명한 고문관 키네아스는 그의 야심이 얼마나 허용된 것인지 느끼게 하기 위해 물었다.
글쎄 전하, 전하는 무슨 목적으로 그런 큰 계획을 세우십니까?
이탈리아의 영주가 되련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다음에는요?
골과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 다음엔요?
나는 아프리카를 정복하러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정복하여 내 영토로 만든 다음에는 나는 만족하고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소원이시면 어째서 전하께서 지금 그렇게 편히 살지 않으시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생활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이 두 나라 사이에 그만한 수고와 위험을 면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묘하게 표현된 이의 식구로 이 글을 끝맺겠다.
각자의 성격이 각자의 운을 만드는 것이다. 코르넬리우스 네포스.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Across the Universe 듣고 왔습니다.
네.
야, 이거 참 몽테뉴의 이 수상록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마지막에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각자의 성격이 각자의 운을 만드는 것이다.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몽테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죠.
네.
어떤 잘난 사람이 있든 부귀와 명예는 제쳐놓고 셔츠바람으로 나오게 해라. 한마디로 계급장 떼놓고 만나자는 건데.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자체를 보자는 거죠. 그 사람 자체.
그 뭐, 사람만.
그 사람이 가문이 어떻고
네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또 어디 출신이고 이런 거 다 버려두고 셔츠바람으로 나와봐. 건강한 신체와 열린 마음이 있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멋지잖아요.
네. 네. 그럼 몽테뉴는 신분의 차이, 계급 이런 걸 모두 부정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많이 부정했죠.
아, 그렇죠.
많이 부정했어. 네.
어떻게 보면 왕의 신분에 대해서 좀 불쌍하게 생각한 것도 같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해요. 몽테뉴가 그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어떤 로마의 황제가
네.
아주 존경과 숭배를 받고. 행운 있는 왕관을 쓰고 있다가 개인 생활이 어떨까 하고 황제의 직위를 내던지고 이제 물러나 앉았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뒤에 국가가 그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겨서 신하들이 와가지고
네.
다시 황제의 자리에 앉으시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가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집에 심어놓은 예쁘게 정리된 나무들과 내가 가꾼 듬직한 수박들을 봤더라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걸?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자리보다
네.
나무 가꾸고 정원 가꾸고 수박 이렇게 열매 맺히고 이런 걸 보는 재미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힘든 일을 내가 왜 해? 왕을 내가, 황제를 내가 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본질과 내실을 좀 따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왜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겉모습만 보고 약간 좀 찌질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배포 있으시고 막 크시고 그릇이 크시고 이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잘못 판단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또 특히 남자들은
네네.
그 사람을 보질 않고
네.
그 사람이 탄 차를 보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아주 고급 외제차 이런 네. 차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있어 보이고 뭐 좀 존경하려고
그러니까요.
하고 뭐 경차나 오래된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네.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 많죠.
네.
특히 13년 된 중고차를 몰고 다니는 저로서는
네.
좀 그렇게 판단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차가 너무 깔끔하셔가지고 오히려 멋있어 보이십니다.
13년 됐어, 13년.
아 진짜요?
네.
진짜 꼼꼼하시고 되게 깔끔하신가 봐요. 차가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 조금이라도 좀 환경 오염을 줄여보기 위해서 사실은 돈이 없고요. 자,
그래도 존경할 만합니다.
진영 씨는 혹시 그 저 개그 우먼이라는 직업 때문에 네. 오해받는 일이 혹시 없어요? 종종
있죠. 개그 우먼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 이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막 개그를 막 치시는데 저로서는 이제 상처받은 일이 많이 있죠. 아니 실물이 훨씬 그저 그렇네 막 이런 얘기. 이게 웃긴데 기분 좋을 땐 웃긴데 이제 조금 언짢아 있을 때는 뭐야? 아니 저걸 개그라고 치시는 거 이런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개그우먼도 사람입니다. 많이 상처받아요.
네. 어떤 가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모임에서 네. 이제 좀 이제 지위가 있고 네네. 그런 사람들이 네. 그 가수한테 아 이거 노래 좀 해봐 그랬더니 사장님 지금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 근무 시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다는 일화가 있는데
근무 시간이 아니면 저희도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 알겠습니다.
챕터 네. 제목이 우리들 사이의 불평등에 관하여입니다. 몽테뉴가 말하고 싶었던 불평등은 어떤 불평등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거칠애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네. 또 그런 것들이 관습이 돼서 사실은 뭐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쉽게 말하면 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뭐 왕이 뭐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이 왕답고 네. 아주 배포가 크고 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라서 왕인 게 아니고 네네. 어쩌면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못나도 왕이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맞아. 걸 은근히 또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왕보다 왕이 해야 할 일보다 그 뭐 궁전을 화려하게 짓는다든지 아주 화려한 말에다가 안장을 놓고 다닌다든지 네. 아주 뭐 거창한 그런 연회를 연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
사실 왕의 본질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거는 제쳐두고 겉보이는 것만으로 우리 판단하고 이렇게 불평등을 조장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낭독 46장 이름에 대하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무리 야채의 종류가 많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샐러드라는 이름 속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이름에 대한 고찰에서 나는 여기에 각가지 조항의 잡탕을 만들어 보련다. 모든 나라들은 어쩐 일인지 나쁜 의미로 쓰는 몇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장, 기욤, 분호아 등이 그렇다. 왕들의 족보에는 운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름들이 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렇고 영국에서는 헨리가 그렇고 프랑스에서는 샤를이 그렇고 폴란드에서는 보두행이 그렇고 옛날 아키테네에서는 기욤이 그렇다. 이 이름에서 귀엔이라는 지명이 나왔다고 한다. 사실 플라톤에게도 똑같이 생생한 예는 아니라고 해도 흡사하게 일치되는 것이 있다. 다음 것은 변변찮은 일이지만 그 이야기가 귀계하고 또 직접 본 사람이 써놓은 것이니 기억해둘 가치가 있다. 즉 영국 왕 헨리 3세의 아들인 노르만디 공작 헨리는 프랑스에서 향연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모여든 귀빈들이 하도 많아서 시간을 보내려고 많은 이름들끼리 패를 지어 보았다. 제1단에는 기욤, 윌리엄 패였는데 지체가 낮은 귀족들과 하인들을 제하고도 기사로 이 이름을 가지고 식탁에 앉은 사람이 110명이나 되었다. 게타 황제가 음식 이름의 첫 글자를 모아서 식탁을 차리게 했던 식으로 식탁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에 따라서 음식을 분배해 주는 것도 재미있다. 그는 M자로 시작하는 살코기, 양, 돼지고기, 대구, 돌고래식으로 차려냈다. 좋은 이름을 가지면 좋다는 말이 있다. 바로 신용과 명성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뿐더러 사실 발음하기 쉽고 듣기 좋은 아름다운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편리한 일이다. 왜냐하면 왕공들과 세력가들이 더 잘 기억해주고 쉽사리 잊어버리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까지도 이름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더 자주 명령도 내리고 일도 시킨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앙리 2세는 가스코뉴 지방 출신인 한 귀족의 이름을 한 번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왕의 한 시녀에게 이런 의견을 냈다.
너는 앞으로 너의 성을 버리고 우리 가문의 성을 붙여라. 왜냐하면 너의 부친의 성이 너무 괴팍하게 들리는구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린애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비 된 자로서 마음을 써야 할 일이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포아티에의 노트르담 라 그랑드 대사원의 창설은 이곳에 살고 있던 한 방탕한 청년이 어떤 말괄량이 여자를 만난 데서 시작됐다고 한다. 당신의 이름이 뭐죠?
내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 되시는 거룩하신 성녀와 같은 이름이군. 아, 갑자기 존경심과 신앙심이 솟아나 저 말괄량이 여자를 쫓아보려야겠어. 그뿐 아니라 한평생을 속죄 생활로 보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기념해서 이 청년의 집이 있던 자리에 노트르담이라는 이름의 사원을 세우고 그것이 후에 우리가 지금 보는 교회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음성과 청각과 신앙심에 의한 개과천선이 바로 마음에 도달한 것이다. 또 하나 그와 같은 종류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육체적 감각에 의해서 침투해 들어간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청년들과 한자리에 있을 때 그들이 잔치로 흥분되어 정숙한 여인의 집을 침범하러 가려는 것을 느끼고 악사에게 명했다.
둔중하고 엄숙한 가락의 음악을 연주하라.
그래서 고요히 그들의 열기를 가라앉혀 진정시켰다.
한 노인이 다른 분과 말다툼하는 자리에 여러 사람이 몰려와 있었다. 그 다른 분은 그저 평범한 귀족보다는 높은 집안에서 커서 칭호와 인척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우위 문제로 각자는 상대편에게 대등하려고 했으며 하나가 한 근원을 말하면 하나는 다른 근원을 말하고 하나가 이름의 닮음을 말하면 하나는 그 집안을 상징하는 문장을 또 하나가 오랜 집안의 족보를 드러내는 식으로 그 중에 가장 못한 것이 어느 먼 바다 건너 왕의 손잡벌이라는 식이었다. 식사 때 이분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 앉은 대신 큰 절을 하고는 물러서서 회중에게 간청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당돌해서 이제까지 여러분과 동무하고 지내왔는데 이제 여러분의 장관 문벌을 알아 등급에 따라 여러분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왕공들 사이에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마치고는 그들에게 수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하느님이 무섭거든 당신들 조상이 만족하던 바와 같이 자기가 처한 현실에 만족하시오. 그것만 잘 유지해도 충분하오. 우리 조상들의 운명과 지위를 부인하지 맙시다. 그리고 건방지게 큰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을에 갖고 있는 어리석은 공상은 버립시다.
문장도 이름만큼이나 확실치 못했다. 우리 집 문장은 감색의 금빛 클로버가 뿌려 있고 같은 빛깔의 사자 앞발 발톱이 붉은색으로 가운데 새겨져 있다. 이 그림이 특히 내 집에 머물러 있을 무슨 특권을 가졌는가. 사위 하나는 이것을 다른 집안으로 가져갈 것이다. 어떤 변변찮은 자가 이것을 매수하면 자기 집 첫 문장으로 삼을 것이다. 이보다 더 변화와 혼란이 심한 것은 만나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에서 나는 다른 면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자. 그리고 제발 세상이 야단법석을 하는 영광이나 명성이 어떤 기반에 결부되어 있는지 고려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가며 찾고 있는 이 명성을 어디에 갖다 둘 셈인가. 결국 이것을 가지고 보관하며 거기 관심을 두는 자는 피에르가 아니면 기욤이다. 오, 덧없는 한 인생이 한순간의 생명 속에 무한, 광대, 영원 등을 찬탈케 하는 인간의 희망이라니 용감한 소질이로다.
네, 낭독에 이어서 비토리오 그리골로의 마리아 듣고 왔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이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뒷반 마리아 아니고 마리아.
예, 그 어떤 방탕한 한 청년이
네.
그 뭐 보아티에 노트르담 라크랑드 대사원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네, 네.
어떤 방탕한 청년이 이제 말괄량의 여자를 만나서 재밌게 이제 지내보려고
네.
오늘 밤 또 즐겁게 지내보자 이런 마음을 품고 못된 마음을 품고
네.
얘기를 하다가 당신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예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이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 되시는 성녀의 이름과 같구나. 아, 존경심과 신앙심이 솟아나네. 아, 지금 이렇게 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자를 쫓아내고 그때부터 뭐 기도하면서 속죄 생활을 보냈다 그러죠.
오.
그리고 그곳에 노트르담이라는 사원을 세웠다고 그래요.
참 그런 거 보면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선배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로진. 좀 독특한 것 같은데. 이거 궁금했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아니 그냥 로자는 로진. 다 돌림이고
네네.
네, 저희 집안에 로자는 돌림이에요.
네.
진짜만 이제 붙여주신 거죠.
아 그래요?
네.
진짜는 무슨 진짜예요?
진짜는 그냥 저 누를 진짠데
누를 진짜
별 뭐 큰 뜻은 없어요.
아니 좀 기가 은근히 세신 것 같아요.
아니 다만 좀 뭔가 이 로진이라는 이름이
네네.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외국 이름 같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이득을 얻을 때는 많이 있죠.
오,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아니 몽테뉴도 얘기했지만 거기다 성까지 희귀성이니까 사람들이 네. 다른 분들이 기억은 잘 해주시죠.
맞습니다.
네. 아, 진영 씨는.
저는 그냥 뭐 제 권세권자에 진짜는 나아갈 진에 영자는 꽃뿌리 영자 해서 예. 큰 의미는 뒤치지 마시고요.
네.
예. 내용으로 가서 낭독을 읽어보면 앞에서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집안, 문장 이런 건 정작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살짝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원래 안 맞는 건가요?
이 몽테뉴의 수상록의 원 제목은요.
네.
에세이입니다.
아.
불어는 레제세라고 에세. 하는데.
네.
에세이예요. 그냥 말로 자유로운 글이에요.
네.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사실은.
오.
그래서 뭐 이 다른 항목들도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다 뒤에서 좀 저 얘기했다 하는 부분들도 가끔은 보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나 그냥 그 정도는 아 자유롭게 붙가는 대로 썼구나 하고 이해를 해 주심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의 길을 듣고 계십니다. 와!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몽테뉴의 수상록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몽테뉴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준 책이 있습니다. 아미오가 번역한 이 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플루타르크의 영웅전, 2번 이순신의 난중일기.
네, 아마 이 난중일기가 써질 때쯤, 난중일기를 이순신 장군이 쓸 때쯤
네.
몽테뉴도 이 수상록을 쓰지 않았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네요.
네, 그러나 뭐 그분들이 서로 왕래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멀었거든요.
듭니다.
많이 멀었거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자, 몽테뉴 수상록 세 번째 낭독은 56장 나이에 대하여입니다. 나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는 우리가 나이의 지속기간을 정하는 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 나는 학자들이 여느 사람들의 생각에 비해 나이를 심하게 단축시키는 것을 본다. 소카토는 자기가 자살하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에게 말했다.
글쎄, 내 지금 인생을 버리기가 너무 빠르다고 책망할 수 있는 나이인가?
그러나 그는 그때 48세밖에 안 되었다.
이 나이에 도달하는 자도 대단히 드물 거야. 나는 매우 성숙하고 상당히 나이가 들었어.
그러나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부르며 그보다 몇 살 더 약속하는 나이를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품은 자들은 만일 우리 각자가 자연스러운 굴복으로 언제 당할지 모르며 사람들이 자기는 그만큼 살겠다고 작정하는 나이를 마음대로 중단시킬 수 있는 수많은 변고들을 당하지 않는 특권이라도 가진다면 그만큼 살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극도의 노령으로 힘이 쇠약해져서 죽기를 기대하며 생명의 이러한 지속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이런 죽음이 지금은 통용되지 않고 드문 일인 바에 그 무슨 꿈을 꾸고 있는 수작인가. 우리는 마치 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진다든지 난파선에서 숨 막혀 죽는 것, 갑자기 패스트나 폐렴에 걸려 죽는 것은 마치 자연적 죽음과는 반대되는 일이고 우리 평상시의 조건은 이런 불길한 사건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처럼 노쇠에서 죽는 것을 자연사라고 부른다. 이런 고운 말로 좋아하지 말자. 아마도 우리는 늘 있는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것을 차라리 자연이라고 불러야 한다. 늙어서 죽는다는 것은 희귀하고 특이하고 심상치 않은 죽음이며 다른 죽음들보다도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앞길이 멀면 멀수록 더욱 우리로서는 그런 생명을 바라기 힘든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 너머까지 넘어갈 수 없으며 자연의 법칙이 그것을 넘지 못하게 결정해 놓은 한계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생명을 지속한다는 것은 자연이 주는 희귀한 특권이다. 그것은 2-300년 동안에 단 한 사람에게 특수한 운총으로 내리는 면제이며 이 오랜 시기 사이에 운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역경과 어려움을 그 사람에게만 덜어주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법률은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 기껏 자기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 고작이다. 아우구스투스는 말했다.
로마의 옛날 법령에서 5살을 깎아서 법률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은 30세면 조카다.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47세를 넘은 기사들에게 전쟁에 나가는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나이를 45세로 당기겠다.
55세나 60세 전에 사람을 은퇴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직책과 직업을 연장시켰으면 한다. 그러나 다른 면에 잘못이 있음을 본다. 그것은 일찍부터 우리에게 직무를 맡기지 않는 일이다. 아우구스투스는 19세에 전 세계의 심판자가 되었는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빗물 홈통을 달 자리를 판단하는데 30세가 되어야 한다. 나로서는 우리 심령은 20세가 되면 그것이 장차 될 싹수는 다 풀려져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약속해준다고 본다. 이 나이에 자기 능력의 명백한 징조를 보여주지 않는 심령으로서 그 후에 그런 능력을 가진 증거를 보여준 일은 없었다. 자연의 소질과 덕성은 이 시기가 되면 그 심령이 가진 강력하고 아름다운 표시를 보여준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보여주지 않는다.
가시는 도칠 때 찌르지 않으면 다시는 찌르는 일이 없다.
도피네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인간 행동들 중에서 그것이 무슨 종류이건 예시대나 오늘날에나 대부분은 30세 이후보다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을 더 많이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한 인간의 생애를 두고 보아도 그렇다. 한니발의 생애와 그의 위대한 적수인 스키피오의 생애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생애의 아름다운 반생을 그들은 젊었을 때에 얻은 영광으로 살아보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비교해 보니 위대하였다. 그러나 그들 자신으로 비교해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나로서는 이 나이부터 내 정신이나 육체는 불어나기보다 줄었고 전했다기보다는 후퇴했다고 확신한다. 시간을 잘 이용하는 자에게는 학문과 경험은 나이와 함께 자랄 수 있다. 그러나 활기와 미첩성과 경고성,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다른 소질들은 시들며 쇠약해 간다.
세월의 강력한 공격이 신체를 깨뜨려 부수고 우리의 체력이 둔화하여 사지가 약화될 때에는 판단력도 발을 절고 혀와 정신은 고장이 난다. 루크레티우스.
때로는 신체가 먼저 노령에 항복하고 어느 때에는 심령이 먼저 항복한다. 나는 위장과 다리보다도 뇌수가 먼저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겪는 자는 그 쇠약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그만큼 더 위험하다. 나는 법률이 우리를 너무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것을 불평함이 아니라 더욱 오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을 불평한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고찰하고 자연의 암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출생과 한가함과 훈련에 할당해서는 안 될 일로 보인다. 김도양의 시간 듣고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간을 잘 이용하는 자에게는 학문과 경험은 나이와 함께 자랄 수 있다.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직책과 직업을 연장시켰으면 한다. 요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배님은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왜 자기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동안, 응? 동안 페이스. 그런데 네. 또 철없는 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이는 나이에 대해서 생각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네, 뭐 굳이 뭐 그걸 나이를 따지고 이 나이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건 그래요. 네,
뭐 우리가 굳이. 뭐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한시라도 멈출 수가 있을 것이며 되돌릴 수가 있을 것인가.
막을 길이 없네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멋지게 나이 드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멋지게 나이 든다는 건 어떤 걸예요 선배님?
몽테뉴 아저씨를 따라가면 어떨까요? 몽테뉴 아저씨.
이렇게 괜찮다.
나이가 이분도 지금 그 꽤 나이가 드셔서 이 책을 쓰셨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뭐 70, 80 정도 된 이렇게 네. 인생의 어떤 끝나가는 시기에 썼는데 생각이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그렇네요.
자유롭고 네. 진취적이고
그래요.
이게 생각이 젊으니까 젊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몽테뉴의 수상록 함께 읽어봤는데 진영 씨는 어떠셨어요?
이게 이 단어가 자꾸 생각나더라고.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 이 말 맞아. 이게.
그래요.
예, 계속 네. 오더라고요. 선배님은요?
저도 아주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맞아.
수백 년 전에 책이, 저자가
네.
우리에게 공감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고전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
권진영의 고전 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7월 16일 수요일. 제목, 인간의 달인 몽테뉴. 몽테뉴는 달인이다. 인간에 대한 달인.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명암을 하나 파드리고 싶다. 수십 년간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인간의 달인 인달 몽테뉴. 우리 사이에 있는 불평등에 대하여, 이름에 대하여, 나이에 대하여 늘 하고 있던 생각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몽테뉴와 함께 파헤쳐보고 뒤집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나에 관한 것들, 내 주변에 관한 모든 것들을 허투루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그까이까 대충 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든다. 수상록 3일째. 아 글쎄, 아직까지 확 깨달아지는 것은 없지만요. 수상록, 수상하지 않고 상소롭지 않은 책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더 파야겠다. 지혜의 샘물이 콸콸 솟아오를 때까지. 한 가지 오늘 느낀 것은 내 이름이 지닌 가치에 어울리는 인생을 살도록 이름 부끄럽지 않게 좀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것. 하루하루 나이가 늘어갈수록 인생에 대한 공부와 경험도 더 풍부해지도록 더 깊이 있게 살아가야겠다는 것. 그걸 배웠다. 몽테뉴 선생님! 수상록 3일차 어때요?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베이스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딥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동서문화사에서 2주의 고전 몽테뉴 수상록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와 함께하는 2014 한여름밤의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퀴즈 정답! 몽테뉴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은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이죠, 영웅전.
네, 난중일기 아니었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저희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당첨자분들은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이승환의 그대가 그대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오후 7시 인천 송도 트라이블에서 공개 특강 열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